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유희성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Unshakeable Joy, 흔들리지 않은 기쁨 주제로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처음 준비하며 1절에서 이 9절까지 말씀을 다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아까 간증자 집사님께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25분 안에 9절을 다 담으려 하니 이게 시간이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제가 좀 보려 하고 한 26분까지 좀 넘어가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저희 안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손대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가득한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에 선 자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만면에 미소를 좀 이렇게 담으셔서 곁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이렇게 기쁜 아침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새벽부터 앞에 선 분이 인사하라 이러면 그게 그렇게 그 좀 어려운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기쁨을 명령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해라, 순종해라, 서로를 섬겨라 이런 거는 다 명령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건 이 명령으로 받았을 때 어색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혹은 반응, 태도라고 이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그것이 나를 자극해야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쁨의 이유를 제시해 주지 않고 너 기뻐해 라고 명령하면 그럼 그게 정말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4절에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하노니, 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냥 잠깐 기뻐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거기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렇게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기쁨은 수동적인 반응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선택 같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아주 성경 전체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아주 독특한 의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이십니까? Overflowed joy라고, abundance of jo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 넘쳐나는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이 시련과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이 극복되어서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너희가 이제 기뻐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 기뻐한답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뭐라 그래요?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넘쳐난다는 단어는 이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그 그림을 저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집안 밑에 멘틀이란 게 있죠. 멘틀이 이렇게 흔들리고 엇갈려지고 부딪히면서 거기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열이, 열 에너지가 터져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막 터져서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다 삼켜 덮어버릴 것만 같은 모습. 이 넘친다는 단어가 이 모습을 저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쁨을 얘기한다면 그 기쁨은 저희가 아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조언, 좋은 명령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할 때는 그 기쁨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6절과 7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총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문제, 두 번째는 해결책,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을 요구한 다음에 성경은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염려는 기쁨을 삼킵니다. 염려하는 자리에 기쁨이 껴들 여지는 없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은 마치 이렇게 진공 상태로 된 병과 같습니다. 그 뚜껑을, 이렇게 진공 상태로 된 병의 뚜껑을 열면 그 안으로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밖에 있는 모든 기체들이 그 병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게 뭐 질소건 산소건 이산화탄소건 병을 가득히 채우게 되는 겁니다. 저희 마음은 이 진공 상태 같아서 여러분 가만히 두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저희 마음을 순식간에 가득히 채워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 흉흉한 이 소문들이 순식간에 저희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저희 마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염려는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한번 발동되면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통제력 안에 가두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통제를 잃어버린 채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끝이 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염려합니까? 잠을 못 자고 밤을 꼴딱 셉니다. 염려를 하다 하다 몸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염려할 수 없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지쳐서 잠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외부적인 자극만 딱 있으면 저희 마음에 바로 생기는 건 염려입니다.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내 자녀에 대한 걱정, 재정에 대한 두려움, 사업, 미래, 진로, 관계, 온갖 걱정이 저의 마음을 순식간에 가득히 채워버립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은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 좀 그만해. 아주 형편없는 조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지혜롭게 조언한다고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네가 염려하는 일 중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그 일이 일어나겠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염려를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염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아 그거.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가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걱정이 싹 사라집니까? 염려가 다 달아나고 더 이상 염려가 들지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다 알아요. 몰라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이 염려는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사라지게 만들 때까지 염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염려에 대한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앞에서 할 얘기가 답이 그런 거죠. 뭐 결국에 기도하란 얘기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염려는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염려가 있을 때 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염려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지금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한국어에서는 기도나 간구나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그리스어 원어에서는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의 회당, 사람들이 회당에 갔다고 얘기할 때 회당에 기도하러 갔다고 사도들이 기도하러 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시죠. 회당에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이 기도란 단어에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내가 기도하러 갑니다. 이거는 내가 회당에 예배하러 갑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염려를 다 쏟아놓으라고 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확인하는 겁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예배 가운데 확인하라는 겁니다.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줄줄줄줄 쏟아놓고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가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를 그 하나님께 뜻을 물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예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그리고 이어서 뭘 하라고 합니까?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기도해도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기도하기는 좀 그래라고 판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맞는지 아닌지, 이 기도를 응답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는 오늘 저희의 속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인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그저 모든 일을 가지고 간구할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고심해서 거기에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가 기도와 간구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할 때부터 이미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탁 읽고 나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사함으로 간구해. 이미 네가 기도한 것 응답된 줄 알고 믿고 감사해.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늘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지는 게 저희 아닙니까?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다시 그 짐 다 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럼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그때 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더 굳건히 붙들고 감사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순간 잘못 감사를 잃어버려서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는 조금 더 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 상황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감사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아주 독특하게 감사를 강요합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면서 준 사람이 너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를 집요하게 강요하십니다. 성경이 감사를 이렇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일이냐면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는데 그게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받아낸 게 아닐 때,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시고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월급을 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월급을 제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제게 월급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니 제가 이 월급의 10의 1을 떼어서 사장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자격과 조건, 그거에 부합하는 지금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연봉 협상을 시작합니다. 거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첫 설교를 하면서 들려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토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늘 같은 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들으신 분들이실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요. 그 제가 20대 중반이 좀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젊을 때 결혼을 한 편이죠. 지금쯤 첫째가 생기면 좋겠다 싶었을 때 결혼한 지 1년이 좀 지나서 첫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도 우리가 가져야겠다, 한 두 살 터울로 지금쯤 둘째를 가지면 적절하겠네 싶었을 때 둘째가 딱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 탁탁탁 아이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젊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잘 생기는구나. 둘째를 가졌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그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 그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수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양수 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긴 바늘을 아이에 이렇게 그 아이에 이렇게 꽂아서 양수를 빼내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 이렇게 아이가 콕 찔려가지고 이렇게 다칠 수도.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제일 그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콕 찔렀다가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얼른 검사를 해서, 아직 초기니까 두 분이 원하시면 아이를 유산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내내 버스에서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거 아닌데 이 아이의 생사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 당연히 나아야 된다. 그러니 검사할 거 뭐 있냐? 그냥 검사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뒤쯤에 다시 와서 제 검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거의 침대에서 3주 내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주 내내 침상에서 울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듯이 정말 침상이 눈물로 띄어질 만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라고 안 울었겠습니까? 저희 아내 앞에서 울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막 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물 세게 틀어놓고 울고 막 그렇게 3주를 지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3주가 있다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면서 명단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혹시 어디 병원 가가지고 양수 검사하셨냐고. 혹시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 지금 검사를 하고 오늘 검사를 할지 말지를 말씀드리러 왔는데 그랬더니, 아 다행이라고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께 빨리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송한데 차트를 잘못 기록했답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너무 울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3주 내내 어떤 기도를 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같으면 정말 진상짓을 했을 겁니다. 뭐 수하겠다고 난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딱 서갖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됐는데. 이 아이의 생명이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젊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감사였습니다. 내게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떠해서 생긴 게 아닐 때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기독교의 심장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생명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겠답니다. 성경 전체에서 평강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여놓은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황을 다 압도해버리는 우리의 염려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다른 어떤 것들도 손대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키겠다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퇴역 군인들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많은 로마의 군사들을 빌립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배치해놨습니다.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시 내에도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빌립보 시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로마의 그 당시에 최강의 군사들이었죠. 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의 평화. 이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얘기할 때 이 본문의 독자들은, 1차 청자들은 그걸 상상했을 겁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 성을 지켜주듯 내 마음을 틈만 나면 염려로 가득해져서 괴로워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내 모든 통제를 잃어버리고 잠 한숨 못 자게 하는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두루 다니시면서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손대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바라고 이런 평안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희 안에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열망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냐면 내가 당장 너희의 상황을 다 뒤집어 줄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사에는 이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여러분, 이런 평안이 가득해졌으니 빌립보의 성도들에겐 평안이 가득할 때에야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가 모든 기쁨을 삼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사에서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기뻐하는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디엘 무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였고 시카고 대학에서 법리학으로 교수를 하시던 분입니다. 말씀드렸듯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재산을 잃게 됐고 첫째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 중한 질병에 걸려서 잃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는데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던 중에 배가 침몰을 했고 파선을 했고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네 딸이 죽었는데 그리고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표류하다가 발견이 돼서 겨우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아내가 전보를 쳤습니다.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이제 얼른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 갔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선상에 있는데 한 선원이 다가오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배가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쯤이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수장당한 당신의 딸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지점입니다. 감정이 주체가 안 됐겠죠. 흘러나온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에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470장입니다. 470장. 제가 이 찬양 아시면 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옛날에 목사님 그 옛날에 그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그런 건 제 삶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함께 공동체 섬기던 분이 폐암이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3기가 나온 겁니다.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의 검진 끝에 이제 암센터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담담히 치료의 길에 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도 주님은 숨지 않으셨고 그 사랑은 여전히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허락된 생명의 날들을 감사와 평안으로 살며 맡겨주신 순장의 사명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하셨답니다. 시를 한 편 보내셨어요. 원래 고난이 닥치면 모두가 시인이 된답니다. 먼지의 고백이라고 시를 지쳐 보내셨는데 제가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작은 먼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기다립니다. 사라짐 속에서도 은혜는 머물고 부재 속에서도 주의 임재는 숨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시편 39편을 묵상하며 먼지와 같은 존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잘 담겨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생명을 기다린답니다. 모든 게 다 내 손을 떠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은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가서 기도와 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 나는 먼지와 같지만 그 나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네요.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다 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개 찾아뵙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는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띠고 저희들을 맞아주시더라고요.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주변에서 더 안달이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병원도 좀 알아보고 저기 병원도 좀 알아보고 여러 군데서 좀 진찰도 받아보고 빨리 수술할 수 있는데 좀 찾아보자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수술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어디 병원에 가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도 하도 주변에서 안달을 해서 한 군데 병원은 더 가보셨답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그 한가운데 여러분 감출 수 없어 터지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저희는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저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아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거기서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명령이 허황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음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